내가 어떻게 이제 지내왔는지를 한번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원래는 우리 이 김영현 형제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가장 먼저 출석하신 분이 사실 김영현 형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 그 누구야 그 김상희 자매님. 김상희 자매님이 아마 교회 출범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온 제가 어쨌든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담 갖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예? 기억나는 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까지 그냥 이야기하듯이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제가 본 관점에서의 이제 사랑침례교회 역사니까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좀 틀리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바라본 이제 사랑침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기 사랑침례교회를 알라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확산 보급되었는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립침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교단이 없는 독립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역사가 쓰여 있지 않아요. 뭐 감리교회는 뭐 예전에 무슨 뭐 요한 웨슬레가 시작했다든가, 그다음에 장로교회는 뭐 칼뱅이 시작했다든가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독립교회가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랑 좀 관계되어 있는 독립교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랑 킥바이블 사이트에 다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뭐 목사님이 그동안 간증도 하시고, 글로도 좀 정리해 놓으시고 했던 것들인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면, 이제 정노수 목사님이 1984년에 캐나다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는 7, 8학번이시거든요. 7, 8학번이니까 82년대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석사과정을 받고요. 84년에 이제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사과정을 밟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구용재 선교사님의 천주교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잘못된 종교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그때, 확연히 구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정 목사님의 아버님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오혜미 사모님의 외삼촌인가요? 삼촌인가도 어쨌든 감리교회 뭐그 감독도 하시고, 그쪽 집안도 어쨌든 이제 감리교회 굉장히 그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을 하시고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고국에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인하대학교 교수로 이제 오셨죠. 오시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구분이 반드시 알기 때문에 침례를 다시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95년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안티오크 출판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박만수 형제, 그 다음에 차은 박사님도 거의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몇 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대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왜 싸움이 있었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단어 하나, 이렇게 그 정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신약 성경은 번역을 하고요. 그걸 끝내고, 이제 다른 분들도 헤어지고, 97년 정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구약을 단독 번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의 혼자 주번역자로서 거의 다 번역을 하셨고, 거의 2000년까지 이제 주로 번역을 하셨는데, 요 당시에 국내에는 저 킹제임스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92년 4월에 방화동에, 저기 김포공항 옆에 있는 방화동에 그 말씀 보존학회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침례교회인데요. 이러면서 이 성경 침례교회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그냥 단순히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라고 좀 과격한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좀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주장이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99년 10월에 말씀보존학회가 장로교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졌죠. 이 당시에 또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데가 또 어디 있었냐면, 서울중앙침례교회 그 서달성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서달성 목사님도 그 당시에 좀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이단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 그 킹제임스 성경도 좀 흐지부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 다 그냥 이단들이 쓰는 성경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안티오크 출판사의 그 박만수 형제가 처음에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었냐면 부평에서 시작했어요. 예? 부평에서 시작했고, 그 지금 그 서울 중앙 침례교회 어디 있냐면 부천 중동에 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송내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보존학회는 김포항 옆에 있는 방화동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출간하고 열심히 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 부천에서 반경 5km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우연치고는 좀 뭐 재밌는 우연이에요. 다 이제 그 인천에 가까이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때 그 목사님이 2000년 정도 1차 번역을 마치시고, 그 말씀보존학회에서도 사실 좀 싸움이 일어났어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뛰쳐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보존학회에서. 그게 이제 누구냐면, 진리침례교회의 이제 김영규 목사님. 아시죠? 그 다음에 포천침례교회의 홍성열 목사님, 그 다음에 전주소망침례교회의 김재현 목사님, 그리고 지금 LA에 있는 윤성목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말씀, 저기, 보존학회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정 목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2000년에 같이 성경 교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한 7개월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교정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형제님도 계셨죠? 박형제님도 그때 교정 작업에 참여하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7개월 동안 교정 작업을 한 15분 정도, 15명 정도가 교정 작업을 해가지고 2000년에 이제 1판이 이제 출간됐습니다. 그때 1판이 출간됐을 때의 출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출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출판사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웹사이트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고, 현재 2009년에 킥바이블.com이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이트는 그때 이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자료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지금 킥바이블.com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거기서 성경 번역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목사님은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에는 의정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참 저기 추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임마누엘 교회에 같이 다니던 형제분들이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죠. 아마 최영준 형제님이 아마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성경 번역을 끝내시고 어딜 가셨냐면 그 펜사콜라 신학대학원, 크리스천 신학대학원을 가셔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신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약자로 BFT 침례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닥터 웨이트 목사님한테, 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닥터 웨이트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이에요. 그리고 그 BFT 침례교회에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기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계속 그 미국 그 교회에서 한 달에 조금씩 네? 그 선교비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마 그 BFT 침례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한 달에 조금씩 이제 보내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하신 거 보면 닥터 웨이트 목사님한테 많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닥터 웨이트 목사님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시고요. 현재 연세가 한 88 정도 되셨을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지금도 왕성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대해서 열심히 이제 증거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승리 침례교회라는 곳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침례교회를 세우기 전까지는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또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김승태 형제님, 그다음에 김상희 자매님, 그다음에 아마 남해수 자매님도 참석하셨나요? 가끔 이제 참석한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승리 침례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회고에 의하면 그때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을 못했다. 그래서 2년 만에 담임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오세요. 예? 나오시고 그 승리침례교회는 그때 해산된 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맡고 나오셨기 때문에 한 뭐 몇 년은 더 유지가 됐다는 걸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괴로우셨겠죠. 괴로우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못 나가시다가 또 다른 권유를 받아가지고 서울 제1침례교회에 부목사로 한 1년인가 2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한 1년이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계속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그게 아마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2006년쯤에 나와가지고 한 2008년 한 2년 정도를 계속 그냥 집에서 좀 괴로워하시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정 목사님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07년에 그 부평에 있는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중고등부 특강에 인하대학교 한 교수님을 우리가 초빙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그분이 정동수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조 특강 뭐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얼굴도 못 봤고, 그러다가 제가 2007년 이럴 때 그 빛과 험이라는 저기 사이트가 있어요. 뭐 우린갑 둔민 뭐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정동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글들이 있었어요. 글하고 뭐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좀 읽고 있었어요. 응? 글을 읽고 있었다가 2008년 1월쯤에 사실 제가 그때 말씀보존학회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보존학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참 그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올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쭉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괜히 좋아했었는데 한달 정도 이렇게 거기서 설교 듣다 보니까 설교 반 욕방이라 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동순 목사였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욕을 신나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07년 그좀 글을 보던 사이트에서 글을 보던 사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08년 3월쯤에 디모데스쿨을 하겠다고 사랑침례교회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디모데스쿨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 3월입니다. 그게. 그래서 2008년 3월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성경 번역이 어느 정도 그 당시가 이제 2008년이 사판을 냈을 때요, 사판. 사판을 이제 내려고 한참 준비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1판 나오고 2판, 3판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2008년에 킹잼성의 사판이 나올 때, 그때 그걸 준비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칩거를 깨고, 이제 디모데스쿨을 이제 개강을 했던 겁니다. 그게 2008년 3월이고, 그 당시에 제가 홈페이지에 봤더니, 허광무 형제님이, 참석하겠다라고 댓글 써놓고 간염 때문에 못 간다 했던 그 댓글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2008년 3월에 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느낌에 뭐 디모데스쿨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올것 같고 해가지고 사실은 무서워서 못 왔어요. 무서워서 못 왔고 그냥 좀 가까이 있다 이렇게만 듣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8년 3월에 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8명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모님의 친구인 우리 김상혜 자매님,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재식 형제, 그다음에 우리 김성조 형제, 정승원 자매, 그다음에 그두 아들 딸인 도희, 도준이 이렇게 8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008년 3월이고요. 처음에는 디모데스쿨만 했으니까 예배를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받다가 2008년 5월 첫째 주에 우리 김영윤 형제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이트를 보시고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 때 이제 김영윤 형제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첫 예배는 그렇게 되면 이제 9명이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2008년 5월입니다. 5월, 만약에 5월 첫째 주면, 그것이 5월 4일이고요. 2008년 5월 4일날 첫 예배를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월 2일날 왔습니다. 2008년 9월 2일날, 디모데스쿨이 학교니까 방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디모데스쿨 끝나고, 9월 2일날 개강을 하는 날, 저는 이제 그때 온 겁니다. 그때 왔더니, 그날, 킹제임스 성경역 4판 책이 막 나오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8월에 책을 출간해가지고 2008년 9월 2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포장을 뜯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책을 받았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에 한 20분 정도가 있었어요. 20분 정도가 있어가지고 좀 교회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교회가 너무 작고 그 공부하면 이단틱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디 나가면 물어보면 그냥 공부하러 다녀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사실은 처음에 한달 정도는 이렇게 어디 다닌다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고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그 당시에 그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쏟아냈어요. 그동안 답답했던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많이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 했던 게 이게 그때 얘기예요. 네? 그때. 왜냐하면 저기 그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교회는 저쪽 영등포에 있는 교회가 있다. 거기 가면 같이 이제 상대주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라 했던 게 이제 이게 2008년 9월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2008년 8월에 2008년 8월에 그몇명안 되신 분들께서 아마 첫 휴양을 가셨던 것 같아요. 첫 휴양을 가셔가지고 소양강 가가지고 이제 침례도 하시고 침례의식도 하시고 제가 와가지고는 첫 번째 침례가 언제 했었냐면 2008년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예배당이 30평짜리 1층 상가였어요. 1층 상가를 반을 나눠서 반은 예배당 쓰고 반은 이제 식당 쓰고 했어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딱 앉기 적당한 정도 사이즈였고요. 2008년 11월 30일 날 침례를 해야 되니까 뭐 겨울에 어디 목욕탕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큰빛 성서 침례교회 가가지고 거기 침례탕을 빌려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계속 대부분 다 거기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008년 이제 11월 30일쯤 되니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한 20명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어요. 벌써 교회가 꽉 차기 시작해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고 하면 좀 자리가 부족했어요. 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또 밥은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뭐 우리 교육실에 그때 탁자가 있는데 그게 뭐 접었다 폈다는 탁자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탁자를 펴고 밥을 먹고 탁자를 접으면 되는데 밥 먹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조그만 방이니까. 그래서 1층이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길로 나갔어요. 길로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뭐 12월다 이러니까 좀 춥잖아요. 예? 추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햇빛 있는 데로 가지. 그래서 햇빛 양지바른 곳에 가가지고 대여섯 명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양지머리파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양지바른 곳에 있으니까 양지머리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겨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강의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강의였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강의했던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보고 오셨는데 정말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명강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앞과 뒤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모든 대언서가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폭죽이 터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깨닫는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제 11월에 요한계시록 강의 동영상도 끝나고 사람들이 어느새 그때 의자가 저희가 그때부터 이거로 녹색 의자 쓰기 시작했거든요. 한 45개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45명, 50명 정도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30평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됐는데, 이사를 가야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되니까, 한 10가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형제가 한 10명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태반이 백수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땡전한푼 그 사실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할 수가 없었고, 직업이 있던 사람도 저희 교회만 오면 실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참, 돌아보니까 참 이상했어요. 이상한 교회였어요, 이상한 교회. 교회가, 뭐,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하셨거든요. 헌금을 하셨고, 뭐, 지금도 계속 헌금을 하시는데, 목사님 헌금에 의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목사님이 1월달인가 2월달에, 똑같아요. 학회 때문에 출장을 가시는데, 출장을 가시면 교회가 재정난이 시작했어요. 허덕이는 좀 이상한 교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꽉 차니까 이사를 가야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재정을 보지 않았지만, 듣는 얘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월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 공과금 내고 밥 먹고 하면 이제 땡이었어요. 예? 뭐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사를 가야겠는데 그 당시에 100평짜리를 알아봤어요. 그 옆에 있는 거. 30평에서 100평이 아니면 이제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뭐 40평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10평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무조건 두 배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두 배는 늘려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100평짜리 알아봤더니 3천만 원에 300을 달래요. 월세를. 근데 우리 헌금이 200밖에 안 나오잖아요. 무슨 수를 갑니까? 근데 처음에 그때는 순진해서 몰랐는데 300은 월세고요. 거기에 관리비 50만 원 따로 내야 되고 부가세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만 간다고 되는 거예요? 아, 데코레이션 해야죠.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돈이 뭐 한도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조건 가서 구했어요. 근데 와서 구하다 보니까 어떤 방이 구해졌냐면 그게 이제 그 송내역이 앞에 큰 길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기획부동산이 그 건물을 썼었어요. 5층을 썼는데 6개월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예?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에어컨도 있었고요. 칸막이도 있었고, 저기 선풍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가구가. 지금 우리 식당에 가면 원탁 있죠? 예? 그때 거기 있었던 원탁이에요. 그 원탁이 아직까지도 끌고 다녀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청소만 하고 거기 있는 에어컨, 그다음에 그 싱크대, 원탁, 칸막이, 선풍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싹 의자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집주인 아저씨께서 월세를 300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가세도 안 받으시고 관리비도 안 받고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싸게 들어갔습니다. 싸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모자르잖아요. 근데 막상 딱 발을 내디디니까,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헌골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헌골 많이 해주시고, 또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4월 12일 날 이사 가서 5월 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전혀 물질적으로 어색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3일 날 집사 6명을 세우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정식 교회로 출범을 한 겁니다. 5월 3일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1611년 5월 2일 날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날 교회가 출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그말 듣고 생일이 5월 2일인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된 날이다.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저기 11월 16일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1611년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우연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2009년 5월 3일 날, 이제 정식으로 교회가 출범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의자를 75개를 갖다 놨고요. 굉장히 천정이 높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오후 예배가 끝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20명, 30명 정도 남았어요. 남으면 항상 뭘 먹으러 다녔어요. 옆에 뭐 닭갈비 먹으러 간다든가, 닭백숙을 먹으러 간다든가, 뭐 오리고기를 먹으러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먹으러 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먹고 나서 이렇게 집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한 10시쯤 정도 헤어져요. 매주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었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한 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 우리 이제 뭐, 유구민 자매님, 박영학 형제님, 다녀 그쪽 교회에 있을 때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5층에 있을 때. 근데 어떻게 찾냐면, 저희들이 그때 뭐, 아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고, 킷바이블이나, 사랑침례교회, 특히 킷바이블 사이트를 많이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실 때, 뭐, 즉시 보고 일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 어느 정도 다 읽고 오시고, 오시면, 하소연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듣다 보면, 똑같은 경험이잖아요. 똑같은 경험. 나도 그게 답답해서 왔고, 오시는 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내 땅에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거주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더듬어서 찾게 하신다.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좀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그 지표가 될수 있는 교회. 왜냐면, 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겠다. 자리를 이렇게 잘 차지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당시에 이제 성막강의가 시작했고요. 성막강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막강의에 보면 참 절기들이 잘 나오는데, 그 절기들을 잘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막강의를 강의를 시작했고, 그 교회도 건물이 1년을 못 버텼어요. 네? 1년을 못 버티고, 사람들이 1년 만에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어서 갈때한 50명 정도 갔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95명에서 100명 정도가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당시에 의자가 최대로 맥스 놓을 수 있었던 게 90개 정도였는데, 일단 100명이 자리를 차지해서 좀 복도까지 나갔어요. 복도에 뭐 10명씩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한 2, 3명 정도가 안으로 못 들어오고, 복도에서 이렇게 좀 의자를 놓고 이렇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이사 안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 간신히 왔잖아요. 간신히 이사 왔잖아요. 간신히 보증금 3천만 원이 사실 다 빚이었거든요. 다 빚인 상태에서 간신히 생활비만 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두 배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또두 배로.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보증금이 6천에다가 월세가 600이에요. 600인데 그 당시에 두 배가 늘어가지고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500만 정도 들어오니까, 그 당시 그 교회는 총무했지만,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좀더 심하잖아요. 100만 원 차이 나는 거랑, 한 5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좀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아직도 백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뭐, 1년 지난다 그래가지고, 백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도 다 해결돼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백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은행에서 좀 돈을 빌려야겠는데, 담보 잡힐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을 담보 잡혀가지고, 6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어디 가서. 빌려가지고, 그 옆에 있던 3, 4층이 비어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옆에 그 빌딩이. 그래서 또그 빌딩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월세가 600이니까, 이번에는 저기 관리비 내야 됐어요. 관리비 8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 하니까는 748만 원인가 내더라고요. 748만 원 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몇 개월은 적자가 났어요. 500에서 700, 800, 1000만 원은 쉽게 이렇게 따라잡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적자가 났어요. 육세가 적지 않는데, 또그 당시에 어르분께서 좀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몇 개월 좀 그거를 유용을 해서, 교회 재정을 맞출 수 있었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적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 가고 나니까 이제 1년에, 그게 이제 2010년이죠. 2010년 되니까 사람들이 매년 50명씩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 끝날 때쯤 되니까 교회가 150명이 됐고요. 150명이 됐고, 2012년 4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교회가 몇 명이 늘었냐면 270명까지 늘었어요. 그냥 뭐 계속 두 배, 두배 계속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봄이 되니까, 사실 2011년부터 또 고민된 거예요. 한 1년만 지나면 고민이에요. 또 고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두 배로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신히 그 재정 적자만 메꿨고, 6천만 원도 아직도 돈을 못 갚은 상태에서 일단 3천만 원만 갚고, 3천만 원 빚이었거든요, 6천만 원 중에.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이사 갈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너무 암담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때는 교회 장소를 한 6개월 이상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계동, 뭐 역곡, 부천, 예? 한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 매주 저기 방보러. 그런데 6천만 원 갖고 들어갈 교회가 어딨어요. 그것도 이제 바라는 게뭐한 300평, 뭐한 400평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이제 200평인데 최소 300평에서 한 400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돈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늘려야 되는가? 안 늘려도 되잖아요. 그냥 뭐 자리 없으면 어떻고, 우리 그냥 우리 150명 앉아서 그냥 예배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장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고, 오는 사람 말릴 수 있나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고, 먼저 온 사람이 희생해야죠. 어려워서, 애타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자 했는데, 2012년 2월에 도저히 이사 갈 방법이 생각이 안 났고, 몇 군데, 한두 군데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았는데, 성사가 안 됐어요. 성사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2012년,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독지가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셨죠. 이 건물을 살수 있는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지가 중에 한 분은 아직까지도 비밀이고요. 한 분은 2013년에 밝혀져가지고 아주 교회가 홍역을 치렀죠. 사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전 재산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아파트 있는 거랑 지금 저 그때 목사님 어머님 아파트, 그두 개를 다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처음에는 좀 비밀로 했다가 2013년에 좀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좀 교회가 시끄러웠죠.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교회 투표도 했어요. 투표해서 이제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자. 원래는 처음에는 생각은 헌금이 늘면 그 헌금만 가지고 어떻게 잘 재정을 잘 봐서 이제 갚아나가자고 했는데, 도저히 갚아나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 정도만 헌금이 들어와요. 그 이상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새벽 예배도 좀 보고, 금요 철야 예배도 좀 하고, 좀 방언도 좀 하고 해야 좀 헌금이 나오지. 이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가지고는 헌금이 좀 작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좀 짧은 소견이었고요. 어찌어찌 이제 이사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이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헌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총액, 헌금하는 액수는 똑같더라고요. 그 방언을 하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나, 나중에 봤더니 총액수는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축 헌금은 안 해도, 건축 헌금은 안 해도 매번 필요할 때마다 우리 새로 오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매번 이전 헌금하고, 우리 이제 일종의 건물 헌금이죠. 딱 두 번 정해서 하잖아요. 미리 헌금하고 건물 헌금하고. 그것이 정말 기적같이도 항상 필요한 것만큼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 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또 고민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우리가 2012년 4월에, 5월에 여기 이사 왔죠. 이사 왔을 때 처음에는 속내에서 270명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50분 정도가 이제 거리가 멀어서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서 뭐 어디 특별한 데는 아니고 근처에 있는 독립 침례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반수가 저희 교회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줄여서 이제 220분으로 다시 이제 2012년 출범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한 560분 정도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층 예배당에 지금 의자 수가 600개예요. 600개고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를 여기서 최 맥시멈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600명에서 700명이다. 700명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00명에서 700명이고 올해 안으로는 600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 쭉 몇 년 동안에 그 형제자매가 이제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6개월에 50명, 그러니까 1년에 100명. 근데 요즘 속도 조금 빨라져가지고 1년에 한 120분 정도가 늘어요. 그래서 2014년 1월에 우리가 400분이었고요. 2013년 1월에 300분이었고 올해 1월에 항상 이제 1월 1일자에 이제 예배 봤을 때 520분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는 한 640분이 될지 650명이 될지 그러면 일단 이 예배당도 또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가 계속 어쨌든 성도가 늘어난 것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저희 교회가 단순하게 뭐 사람만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관련이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교회랑 사실은 킷바이블 사이트하고는 떼려 뗄 수가 없어요. 왜 뗄 수가 없냐면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말 그대로 킹제임스 흠정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말로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널리 이제 보급시키고 한국 사람들한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고 거기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킷바이블 사이트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킷바이블 사이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충돌이 있었다는 거고 외부하고도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논쟁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킷바이블 사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스토리가 저희 교회 스토리랑 어떤 정신적인 스토리죠. 이제 비슷한데 200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부산에 가 계신 우리 이제 김문수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문수 형제죠. 예? 김문수 형제가 킷바이블 사이트에 그때 정말 화려하게 등단을 합니다. 예? 이제 등단을 해 가지고 개혁성경과 이제 우리 흠정의 성경을 아주 비교하면서 그 글이 그 정말 그 놀라운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있다 했다 할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인족 얘기도 있고요. 그 뭐 A인가 B인가, 어? A냐 B냐 는 이런 논지 스타일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그 글이 지금 이제 뭐 바르게 읽는 성경이죠. 근데 그 책으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11조 이런 거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자꾸 돈만 추구하지 않는 교회. 그다음에 뭐 주회종.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비리가 없는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온지 아세요? 이단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는 참 교회를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속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나한테 열심히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어쨌든 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또 속을까봐 겁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의 의심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우쳐주는 사람이 이 김문수 형제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일주일에 두 개씩 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글들이 그 저의 믿음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꼬박 공부하게 만든 거죠. 공부하게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한 1년 공부하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기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하지만 건강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내 생각이 있으면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킥바이블 사이트에서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천돈설과 지동설 논쟁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 좀 크게 붙었거든요. 사실은 좀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고 말하면 아직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믿다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땅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돌아야지. 왜 땅이 돕니까? 그 다음에 태양아 멈추라고 그랬지 언제 땅아 멈추라고 그랬어요. 호수아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태양이 도는 거지 땅이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누군가가 우주에 나가서 기준점을 얘기해 주면 어디가 기준이다. 그러면은 땅이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기준점을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상대 운동이에요. 태양과 지구는.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는 어느 게 도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믿다 보면 하늘이 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뭐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성경 신자들은 우리가 천동설을 믿는다. 그래서 그때 이 킥바이블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했죠. 예전에 이미 끝난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성경에 미쳐가지고 하늘이 돈다고 얘기하느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2010년이고요. 2011년에 뭐 여기까지 별로 중요한 논쟁이 아니고요. 2011년에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사건이 컸어요.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누가 킥바이블 사이트에다가 글을 썼는데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이 있다라고 딱 글을 썼는데 포천침례교회 홍성률 목사님께서 그거에 제동을 건 거예요. 무슨 제동이냐면 아니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무호한 성경이 아니다. 함부로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틀렸냐? 그 당시에 저도 도대체 그 차이를 몰랐어요. 도대체 무호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호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점이라도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는 것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이제 inerrancy라고 해가지고 그냥 실수가 없다, 에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교황이 자기가 무화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예? 어쨌든 무화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실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한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성경은 무화한가요? 무화하지 않아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응? 어디에 잘못된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점이 빠진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게, 응? 약간 좀 단어가 조금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완전한가? 완전해요. 무슨 얘기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성경에. 그러면 노아가 죄가 없나요? 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사람으로 있을 거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 기록은 교리와 제가 잘 성경을 잘못 외워서 어쨌든 뭐 책망과 바로잡음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무슨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건가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성품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이 완전하냐? 완전하죠. 영어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1대1 번역을 해서 안 빠지고 빼지도 않고 더 가감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열심을 다해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냐? 하나님의 영감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면 그 이렇게 필링이 안 와요. 읽을 수는 있어요. 뭐 읽을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번역이 안 돼요, 잘. 예? 왜냐면 뭐 영어 표현을 100% 모르거든요. 모르고 뭐 그러니까 잘 읽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좀 다행인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돼 있으면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주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하신 말씀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빠진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병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판이 있고 2판이 있고 3판이 있고 4판이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은 5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0주년 기념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400주년 기념판은 완전하고 1판은 완전하지 않느냐? 1판도 완전하고 2판도 완전하고 다 완전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한테 주어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저기 목회자들 이렇게 좀 만나고 막 이랬어요. 만나가지고 좀 싸움도 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락 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읽으셔라. 킥박을 가면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논쟁이 2011년에 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성경의 완전성이 무엇인가를 아실 것이고, 그리고 그이 완전성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번역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요 단어는 영어를 봐가지고 이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한테 비판향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이 의심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니, 자기만 의심해가지고 좀 다른 길로 빠지면 됐지. 왜 믿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의심을 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번역에 대한 그 글을 킥바이블 사이트나 교회 사이트에 올리시면 전화를 걸고 내려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향이 간다. 영향이 간다. 사실 요즘에 그 또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 뭐 강극이론이니 입다인 논쟁이 붙고 있는데 그건 저기 그 표면상의 문제고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뭐 저쪽이 뭐 있다가 죽었다고 믿던 살았다 믿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쪽들이 믿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성경을 이렇게 찍찍 걷다는 거예요. 찍찍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번역이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좀 고쳐라고 했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거지. 그 우리가 뭐 그 입다의 딸이 뭐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남의 믿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관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성경의 완전성 이것을 믿는 믿음을 훼손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것이 부딪힌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쪽 입장은 뭐였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여기서 그 TV 방송에다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비밀리에 뭐 둘이서 뭐 짜고 치고 고쳤던 먹게 해서 비밀리에게 고치고 이런 얘기 아니고 공개적으로 고치는데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공개 토론을 하겠다. 몇몇에서 모여서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킷바이블에서 가끔마다 이제 이런 토론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교리적 배경을 좀 잠깐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뭐, 이 저희 교회 교리적 배경이 어디 특별히 있다기 보다는 그냥 제가 그동안 이제 봐온 교리적 배경이 어디인가. 사실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침례 교회는 교단이 없잖아요. 교단이 없으니까 그 어디서 교리를 배워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은 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과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일단 첫 번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그 천주교, 아까 구형제 선교사가 했던 이제 종교와 복음. 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요즘에 그 직출판사에서, 저기,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직출판사에서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예전에 그 직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읽으셨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러크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러크만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러크만 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어가지고, 러크만 책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뺐죠. 러크만 부분.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러크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들으시죠? 러크만. 예. 그게 러크만이 누구냐면, 펜사콜라에 있는 교회의 목사예요. 예. 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좀 천재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 썼고, 말씀 보존하게 해서, 이분에 대한 교리들을, 책을 다 좀 번역도 하고 받아들였고, 또,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좀 나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강극이론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강극이론을 한번 들으면 그걸 잘 못 빠져나와요. 그걸 한번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그러한 그 루트를 가졌기 때문에, 교리적 루트를 가졌기 때문에, 강극이론을 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의 쪽 교리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BFT, 닥터 웨이트,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훈정역,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제 교리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래서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 특정 교단의 교리를 쫓아가신다기보다는 골고루 읽으시고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저기 올바른 교리들을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들이랑 좀 틀리게 좀 독특하게 좀 깨끗한 교리를 갖고 계세요.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와 UFO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추구하는 바가 이제 뭐냐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그 특별히 이제 뜨겁게 신약교회를 추구하죠. 뜨겁게 추구하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신약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신약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쭉 저기 저희 교회에 진행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땠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안 하죠. 여름 휴양회를 하죠. 지금은 이제 살이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그러니까는 규칙은 이제 율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규칙이 없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규칙이 없는 중에 규칙이 있어요. 네? 규칙이 없는 중에 규칙이 있고, 우리가 뭐 지역 모임도 사실 교회가 어떻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에는 2013년에 권금서 형제님 댁에서 그 부천 지역 한 5분 정도가 모였는데, 이분들이 그냥 모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초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두 번 방문을 하고 그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역 모임의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아 이게 교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필요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 모임을 이제 구성을 하자라고 한 것이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영혼의 자유와 모든 규칙을 이렇게 배제한 어떤 자유에 따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따라가는 교회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